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과거의 바울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은 이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께 속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해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사신다는 것일까요? 흔히 이런 말하죠. 나는 누구누구의 정신과 그분의 자세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존경하는 어떤 멘토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자세에 영향을 받고서 삽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신다고 할 때도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계신다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좀 혼란스러워요. 그것들을 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고 또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보통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성령의 내주만이 아니고 성자의 내주도 있고 또 성부의 내주도 있어요. 이제 그것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냐?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 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우리 안에, 나 안에, 교회 공동체적으로 혹은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영원한 거처를 삼으셨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확충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만 하면 놀라울 따름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일까?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해도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삼위 하나님의 내주가 있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카운슬러로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성령님은 카운슬러다, 보혜사다, 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카운슬러로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돼요. 늘 우리가 하는 말이고 또 듣고 막 그런 줄로 알죠. 그런데 이제 성자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승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에 계신데. 또 예수님 아직 재림도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니까 좀 헷갈리죠. 또 하늘 아버지는 어때요? 성부 하나님은 뭐 당연히 하늘 아래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뭐, 그 하나님은, 뭐,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 하시니까, 옴니 프레전스 하시니까,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본문의 뜻을, 잡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추상적인 말이 되어버리죠.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넘어서 그 사건을 끝낸 후에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영이 되셔가지고 처음부터 제자들과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부나 성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에게 청해서 오시는 분이죠. 성부는 어떻습니까? 성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각각 독특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모두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계획을 가지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상호 아주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질서를 이루세요. 그래서 세 분은 서로 분리되거나 독자적으로 각기 떨어져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존재하시지 않아요. 마치 뭐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같이 움직이세요. 어느 한편이라도 움직이면 다른 분도 같이 거기 합동하십니다. 성부가 계신 곳에 성자와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자가 계신 곳에 성부와 성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신 곳에 성부와 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도 독립적으로 계획을 하고 단독으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요청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임재를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께 맡기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같은 문맥에서 서로 교체어로서 사용될 수 있고 동의어로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떨어질 수 없이 하나로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 한 분 계신다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신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일을 하시지만 독자적인 용역이 있고 또 세 분의 존재 양식이 독특하다는 거죠. 각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그 정도만 이해하실 줄 알고 다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구하신다고 하는데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예수님도 내주를 하시는데 그럼 어디 내주하시나요? 하나님도 하늘 아버지 성부도 내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 계신 거예요? 내 뭐 머리에 계십니까? 내 뇌 속에 계십니까? 내 뭐 심장에 계십니까?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몸 안에는 어떤 부서나 어떤 장소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나의 신체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몸을 지배하시고 우리 몸에 어떤 생명력을 주시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내 신체 어느 곳에 계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력은 공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관계적인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목적은 내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다음 단계의 삶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가치관을 담고 또 그분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서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좀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안 좋은 습관 좀 다 버리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죄를 좀 안 지으면서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아무리 결정하고 작심한다 하더라도 다 100% 실패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그 교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아닌 우리 존재의 핵심인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들의 존재의 핵이 되는 너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은 인격체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또 말하기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너희가 아들임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결합이 됐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 모든 것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각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 각 멤버들이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이제 부부 일신동체 한 몸이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연합교리는 쌍방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돼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각 신자들을 속에서 연합돼서 사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내 인격체의 중심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것은 느낌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는 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너 속에 당신 속에 들어갔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 대답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들어오시니까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내 인격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형적인 외부의 어떤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나의 존재가 아니고 나의 본체인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에게 그 영향권 아래 있으니까 그분에게 서렌더 하라는 거죠. 그분을 나의 주신 주인으로 나의 마스터로서 여기고 그분의 주대심에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이 성화의 비밀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칭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칭의 교리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아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해요. 뭐 그 맞아요. 그러나 칭의 교리를 설명할 때는 보면은 바울도 지금 갈라서 있어서 그 자체를 자정하고 있지만은 칭의 교리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칭의 교리가 가져오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불가피한 크리스천 라이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된 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의 주대심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서 다스림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죠. 그건 뭐 성화라 그러기도 거룩한 삶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상과 뜻과 목적과 성품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크리스천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서 의롭게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간단하게 구원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서 성경이 주장하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교회와 교인 이 성도 요즘은 신문이나 이런 걸 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무슨 교회 얘기가 나오면 그건 반드시 안 좋은 소리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와 개인 성도의 삶이 복음적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잘 실천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의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 구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화교리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성화교리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칭의교리입니다. 칭의교리가 성화교리를 향해서 가는 화살표예요. 근데 그 칭의교리의 바탕이 없이 성화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교리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더디거나 안 되거나 엉망이 되거나 결국은 끝에 가면 본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 속에 항상 같이 살아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모습을 닮은 신실한 자녀로 지금 빚어가고 계세요. 그 일이 지금 아주 큰 일이에요. 이 세상 창조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상을 보면 놀랍고 경이로울 따름이죠. 근데 그 큰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심대한 창조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내가 힘이 약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너희들께나 이렇게 가르치면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활동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랬어요. 왜 힘을 다해 수고하느냐? 내가 내 노력으로 뭘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재창조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그 위대한 작업을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힘을 다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산다. 우리들이 주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내 속에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능력을 받으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것입니다. 동행은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한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거주를 교리적으로 확실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순이죠.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내주는 영구적이에요. 예수님이 내주하신다 하시고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떠나시지 않아요. 칭의 선포가 한번 내렸으면 그 칭의가 취소되지 않듯이 성령의 내지도 예수님의 내지도 하나님의 내지도 변함이 없어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내가 짓고 뭐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단 들어오시면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영구적인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의 속에 거처를 정하시면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무한한 재원과 무한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무제한적인 재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재원이 이제 우리에게 available 하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나마다 기독론을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 여기 한 것 가운데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늘 책을 쓰시고 그러면 거기다 그 구절을 딱 적어서 나한테 주시고 그랬는데, 나는 그 말씀 듣고 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 이게 말이 그렇지, 어떻게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느냐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깨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만유주로서 전능하신 주로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절실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너무나 적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잘 구하질 않아요.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세 번째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에서 그 하반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거죠.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그걸 지난 시간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것인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 힘의 원치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작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에 결합이 될 때, 나의 불신실함이, 나의 작은 신실함이 완벽한 예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에 터치가 됐을 때, 그때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새로운 형태의 새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나의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인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존해서 산다는 뜻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 읽어보면은 어느 부분이 가장 은혜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대목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크신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이 내게 다가오세요?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사신다는 사실이, 그것도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인격체의 중심에서 자생해 계신다는 사실이 내게 위를 합니까? 그러시다면 오직 주 예수를 위해서,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살려고 하겠죠.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고 2장 21절에서 말했어요. 십자가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의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가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것에 의존해서 산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폐기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 그것을 디스트로이 하지 않는다. 그것을 디미니시 하지 않는다. 그것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플러스 nothing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그리스도와의 in union with Christ가 나에게 real할 때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실패와 또 나의 죄가 나를 억누른 때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짜증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못난 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크리스찬의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